스가랴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12면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입니다. 1312면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앞에 책인 학계의 앞에 책을 쓴 학계의 선지자와 함께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해서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천하를 다스리는 제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쯤 지나서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앞에 두고 예언을 하는데 반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다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읽은 2절과 3절과 같은 말씀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폐허 가운데 있죠. 망한 지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런 나라의 수도에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폐허에 와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2절에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조상들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한 진노가 임했다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어미한 것인지 이 짧은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천하 모든 군대를 호령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은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들에게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6절에 지난 조상들이 어떤 과오를 범했느냐를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땅에 다시 돌아와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늙은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은 성인데도 성벽조차 없고 궁전도 없고 그리고 이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성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폐허의 모습을 목도하고 이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이제 잘 해보아야 할 그럴 때를 맞이한 것 같죠.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지금 굳이 선지자까지 따로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하여 잘해볼 수 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이때에도 이 시기에도 잘 실천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스가랴 7장 8장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7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다리오 왕 제4년이니까 첫 번째 예언이 있고 2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며 질문을 하죠. 사람을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5월이면 우리가 늘 하던 예식이 있는데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5월은 예전에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성전도 불탔던 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5월이면 그때를 기억하고 슬퍼하며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벌써 흘러 70년이나 되었죠.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때가 아닙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70년이나 그때를 기억하며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가 한국전쟁 68주년이었죠. 우리만 해도 6.25전쟁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70년이 되도록 계속 그 일을 기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내내 기억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정성까지 담긴 것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일곱째 달의 금식은 역시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그 밑에서 이미 폐허로 변했지만 예루살렘에 잘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때이죠. 그래서 그때 일을 역시 가슴 아파하며 7월에도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난 70년 동안 너희가 해온 그 금식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을 하든 아니면 제사 때 먹고 마시든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조상 때부터 제사가 다가 아니라고 가르쳐 왔는데 너희는 그 예식을 붙들며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70년 동안 지킬 정도면 정말 대단한 수고로 이 일을 기억해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도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정말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죠. 이런 사례를 보면 1장에서 첫 메시지에서 나온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에 빠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된 것이죠. 과연 이들이 조상들과는 다르게 정말 이제야말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이 시기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대목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먼저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뭐 설교로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명료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간단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기도문대로라면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한 것처럼 보여도 밤에 자려고 누울 때나 또 걸어가다가 문득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솟구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우리도 몰랐던 적의와 분노가 우리를 떨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간단한 말씀,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말씀 앞에 몹시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문득 무언가로 마음이 가득해져서 감동을 받아서 뭔가 눈에 보이게 크게 한 건 하면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70년 동안 밥을 굶어가며 이들의 자신들의 패망을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조차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대체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마음을 품던 어떤 열심을 품던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합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대체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서조차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가 마련되어 있는지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자, 이스라엘 때문에 질투하신다니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은 좀 이상해 보이죠.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1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간 곳도 없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예 돌아왔다라고 못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듯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죠. 이스라엘은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사연의 내막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1장에서 6장 사이에 나와 있는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예언 가운데 몇 대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7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거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장 7절부터 6장 8절에 이르기까지 그날 밤에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1장 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밤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색깔의 말들을 탄 사람들이 있죠. 자, 화석류 나무는 우리로 치면 무궁화나 진달래와 같은 관목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화석류 나무가 있는 곳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였죠. 자, 그런 나무 옆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 영상을 보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묻는데 대답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에 보면 이 환상을 그 선지자 혼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곁에 천사가 한 명 같이 와 있는 듯합니다. 그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0절을 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대답을 하는 이는 그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아니고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그 말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환상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영상하고는 좀 달라서 앞뒤 맥락이나 전체 그림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너무 구애받지 않는다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말탄 사람의 말로 다시 돌아와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순찰하려고 보낸 그런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자들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사람 이는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불리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존재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천사들마저 조아리며 자신들이 다녀온 일을 보고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여호와의 천사의 반응이 특이하죠.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온 땅이 평안하다는 보고가 이 여호와의 천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것 같죠. 자, 당시 세계는 페르시아 제국의 판도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반역으로 실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소란했는데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 원래 그 황제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세를 모아 황제의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소란스러울 때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으니 무언가 속박이 끊어질 만한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기대했던 것 같죠. 그런데 이 사자들의 보고를 듣고 보니 그런 가능성은 모두 차단되고 세상은 고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처지를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대로 두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13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말하는 천사가 들려주고 있는데 14절부터의 내용이 그것이죠. 14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먹줄을 다시 쳐 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왜 그러한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의 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시게 할 정도였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중보, 중재를 통해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탄원했던 이가 세 번째 환상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2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천사가 셋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측량줄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그 천사에게 묻죠.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너비와 길이를 재겠다고 하죠. 자, 우리도 이사 갈 때면 미리 들어가서 그 집안의 치수들을 잽니다. 들어가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측량줄을 가진 이 존재도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상이어서 그런지 좀 헷갈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라죠. 여기 내게 말하는 천사는 1장 9절 첫 번째 환상에 나와서 환상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던 그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천사가 바로 앞에 나온 내게 말하는 천사를 만나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자, 그 소년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소년이 첫 번째 측량줄을 가진 그 천사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는 읽기에 따라 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바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죠.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죠. 자, 예루살렘이 어찌나 번성할 것인지 성곽을 세울 수가 없을 지경이 되도록 사람과 짐승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곽도 없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되셔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곽뿐만 아니라 그 성 가운데에 머무시며 그 성의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이 6절 이하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북방 땅에서 오히려 도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심판이 있는가? 여기서 지금 나라고 불리는 자가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껏 내내 위세를 휘두르던 그들이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는 일을 보게 되어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런 복된 소식이 가능한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라고 불리는 존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이 회복되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반복되고 있는 너희에게 보내신 나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앞서 나타난 또 다른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따라가 보면 이 천사의 말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가 혼용되게 표현되고 있죠. 이를테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에 보면 여기 말하는 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천사의 백성인지 불분명합니다. 애매한 것이죠. 그리고 내 가운데 머물리라는 내가 여호와인지 아니면 이 천사인지도 애매하죠. 어쨌든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을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지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자신을 여호와와 동급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환상에서 모든 천사들의 보고를 받던 남다른 존재,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바로 그 존재, 여호와의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세 번째 환상을 따라가 보면 첫 번째 환상에 나왔던 그 여호와의 천사가 그저 하나님께 탄원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이 가셔야 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런 존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머무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불의한 이스라엘에게는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지켜내야 하는 진실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지키며 이스라엘을 편들 제3의 존재가 있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환상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이런 분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다는 사실 하나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분 파셔서 어느 날 기분 좋으실 때 기분을 푸시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지키시며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지키며 죄인의 편을 들 존재가 있어야만 죄인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에서의 어떤 변화가 그분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속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이해한다면 1장 앞부분에 나왔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그들이 잘하면 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상태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기회를 주며 우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일의 결론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로 훌쩍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루한 모습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8장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을 견고히 해야 한다. 자,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자, 이들에게도 평강이 심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이 남은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의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라는 말을 우린 여기서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와서 기회를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오실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빠질 일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언제나 손에 힘을 주고 어떤 일이든 자신께 감당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망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서 돌이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내가 보내니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낼 것이다. 너희의 죄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여라.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죄가 너희를 망치지 못할 것이다.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자의 존재가 서 있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실체라고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커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어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죄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대가를 스스로 받아내시기로 하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저희는 외로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늘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겠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